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예멘 제2의 도시 아덴에서 19일 후티 반군이 포격을 가해 최소한 43명이 죽고 100명이 다쳤다고 예멘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은 아덴을 장악하려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정부에 충성하는 군인들과 지난 몇 개월 동안 싸워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연합군은 축출된 압드라보 만수르 하디 예멘 대통령을 지원하려고 지난 4개월 전부터 반군을 공습하기 시작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작년에 하디 대통령을 축충함으로써 예멘 내부에서 정치적 분열을 부추겼습니다. 유엔은 예멘에서 공습과 함께 계속된 폭력으로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최소한 1,70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지난주 발표했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역사적인 이란 핵협상이 타결된 뒤 이스라엘 측에서 제기된 안보 문제를 협의하려고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카터 국방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날 예정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으려고 맺어진 협정이 역사적 실수라고 지적하며 미국 의회에 이 협정을 거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스라엘 방문에 앞서 이란 핵협정에 반대하는 네타냐후 총리를 설득할 뜻이 없고 단지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 이번에 모세 야론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이스라엘 장성들을 만납니다. 필리핀을 방문한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방문 일정의 하나로 남중국해 초계 임무에 합류했습니다. 미 해군은 스콧 스위프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대잠 초계기에 탄 모습을 담은 사진을 19일 공개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18일 7시간 동안 남중국해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초계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해역을 비행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전체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필리핀과 베트남을 포함해 몇몇 나라들과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남중국해 분쟁에서 한편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도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과 협력해 해당 지역에 대한 초계 임무를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직원의 유서가 19일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국정원 직원 임모 씨는 국정원장 등에게 쓴 이 유서에서 내국인이나 선거와 관련된 사찰은 어섭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이 오해를 일으킬 만한 자료를 삭제한 것은 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또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하다며 정말 내국인에 대한 또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임 씨는 앞서 18일 용인시 한 야산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타고 남은 번개탄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어 진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는 전형적인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최근 국정원은 이탈리아에서 전화 해킹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 등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은 북한과의 사이버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19일 아침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 이슬람 무장전파 하마스와 이슬람 과격단체 요원의 차량 5대가량이 파괴됐습니다. 이 폭발로 현재까지 2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자들은 일부 폭발이 하마스 근거지인 세이크 라드완 마을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고 시인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직후 공개된 한 사진에는 폭발이 일어난 마을 건물의 벽면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인 ISIL을 상징하는 깃발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남해양에서 북상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황해도와 평안남도, 함경남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8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를 일고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남도와 함경남북도 10에서 30mm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4시 6분입니다. BOA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이란 핵 협상이 13년 만에 타결된 가운데 국제사회는 북한 핵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남북개성공단 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란 핵협상 타결과 이것이 북한 핵 문제에 미칠 영향을 먼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ran reaffirms that under no circumstances will Iran ever seek, develop or acquire.
이란 핵협상이 타결됐다는 유럽연합 고위 관계자의 기자회견 내용이었습니다. 이 유럽연합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 대표입니다. 이란이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추구, 개발, 확보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했다면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종합적으로 해제될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이번 협상으로 이란의 핵활동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건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번 협상의 그 목적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네.
가장 핵심적인 목표였는데요.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게 됐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기를 만들기 위한 이란의 핵 개발은 중단하는 걸로 하고 그 대신 연구 목적에 그리고 전력 생산하는 목적에 핵 개발은 계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나쁜 쪽으로 그 이 협상 결과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의 의견을 활용을 하자면 자 이란은 핵 개발과 관련해서 협상 이전에도 자신들의 핵 개발은 평화적인 목적의 그 개발이라고 하지 않았었느냐. 그러면 합의 이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이런 주장을 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의에 따르면요. 앞서 선언적으로 유럽연합의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말한 대로 그 합의문에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란은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추구하거나 개발 또는 획득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드는 목적에 그런 핵개발은 중단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의는 이란의 핵개발에 대한 규제가 되는데요. 조금 구체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우라늄을 활용한 그런 핵무기 개발 또는 핵개발을 해왔는데요. 일단 전홍축 우라늄의 규모를 98%까지 감축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해외로 보내기로 그렇게 됐고요. 중요한 것은 무기급 우라늄을 위해서는 고농축이어야 되는데요. 이것도 3.67% 그 순도가 3.67% 이하라면은 사실 무기급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이걸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 무기급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이 되려면은 통상 농도가 90%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우라늄의 그 규모 그리고 그 순도 이거를 크게 무기 개발과는 상관없는 쪽으로 그렇게 낮추게 된 겁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대한 검증 활동도 상당히 강화해 놓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진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은 미국대로 이란은 이란대로 각각 그 성공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특히 뭐 이란에서는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아주 그 축하하는 그런 그 모습도 보였는데 이번 핵 협상의 성과라면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까?
네, 이번 이란 핵 협상 타결의 그 성과로는 크게 그 세 가지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우선 지난 2002년에 시작된 이란 핵 위기가 그 외교적 협상으로 평화롭게 평화로운 수단을 통해 그 해결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유럽 그리고 국제사회는 이란의 그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제재와 압박을 가해왔는데요. 사실 그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태가 방치할 경우 이란이 핵실험을 실시해서 핵국가가 되거나 또는 그 주변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중동에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를 그 전쟁 이런 무력 군사적인 수단을 통하지 않고 외교적으로 해결했다는 것에 물론 큰 그 성과가 꼽을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도 뭐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이란 핵위기의 근원인 이란의 그 핵물질과 그 핵물질을 만드는 원심 분리기를 제안한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란이 갖고 있는 그 저농축 우라늄을 약 98% 감축하기로 했고요. 또 우라늄 농축을 하는 기계죠. 그 원심 분리기를 그 기존의 한 3분의 2 정도 줄여서 5천 개 정도로 제한을 하고 또 사찰을 가할 수 있게 된 것도 성과로 꼽을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 흔들리는 국제 핵확산 금지 조약, 즉 NPT 체제를 지켜낼 수 있게 됐다 이런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만일 이번에 이란 이 협상이 실패하고 그 이란이 핵국가가 될 경우에 NPT 체제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네.
NPT 체제를 지켜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1979년 이래 그 적대적이었던 미국과 이란 관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좀 상당히 그 좋아지는 계기를 마련했고요. 또 이란을 그 국제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는 또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도 중요한 성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란 대통령은 이제 국제사회가 우리를 더 이상 그 위협의 존재로 보지 않게 됐다. 또 그런 점을 특히 그 내세우고 있는 것도 그 지금 말씀하신 것과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이란이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걸 이제 감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점검을 하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란의 핵 협상은 이란과 서방 측 6개 나라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5개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독일이 참여해서 이렇게 6개 나라와 이란이 같이 협상을 벌였던 건데요.
네.
물론 이 6개 나라가 정기적으로 외교장관 수준에서 만나서 기존의 합의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주 있는 건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이란의 합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유엔사나 국제원자력기구가 됩니다.
네.
그래서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의 핵 합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검증을 담당하기로 이렇게 하고 또 이란의 핵시설에 사찰관이 장기적으로 체류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이번 합의와는 별도로 이란의 원자력청장과 그 합의를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어떻게 검증하고 사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합의문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란은 이제 그러면 이제 핵무기 개발도 이제 안 하기로 합의를 했고 그런데 과연 뭐가 그 얻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국민들이 환호하고 또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그렇게 성과를 그렇게 크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란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성과 그 목표를 달성한 것은 역시 그 경제 제재가 풀린 겁니다. 그동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과 유럽도 국제사회는 그 이란에 대해서 각종 그 압박을 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 제재를 가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란의 그 주요 그 수출품인 그 석유를 수출할 수 없었고요. 또 자산이 동결이 됐습니다. 또 국제 금융 체제, 금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었는데요. 이번 합의에 따라서 경제 제재가 대부분 그 풀릴 예정입니다. 그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찰을 결과에 따라서 아마 내년 초쯤에 경제 제재가 그 해제될 예정인데요. 이란은 이번 핵합의를 통해 그 해외에 동결된 자산 약 1000억 달러 이상을 돌려받게 되고요. 또 석유 수입 금지도 풀리고요. 또 이란 은행에 대한 여러 그 경제 제재도 해제될 전망입니다.
네. 만약에 이란이 합의를 어기면 어떻게 한다는 장치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역시 합의를 이행하는 건데요.
네.
아, 최현기 기자가 지금 얘기한 대로 아, 이란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역시 제재 해제 아닙니까?
네.
아, 당연히 아, 합의를 어기면은 제재는 다시 복구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합의문 자체에 이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용어로 스냅백이라고 즉각 복구된다.
네.
합의 그 저 이행에 따른 그 제재 해제가
네.
즉각 다시 원상 복구된다라는 스냅백이라는 표현을 뒀고요. 또 하나는 자 그러면은 이란이 합의를 어길 경우에 다시 즉각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수순으로 돌입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breakout period 이렇게 breakout이란 말을 썼는데요. 이란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핵물질을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breakout time입니다.
네.
이 기간을 최소한 1년 이상 걸리도록 이번에 장치를 마련해놨습니다. 합의에서. 그래서 서방 측으로는 나름대로 이란이 핵 합의를 어길 경우에 대한 대비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란의 군시설에 대한 사찰이었는데 이란은 물론 뭐 절대 안 된다고 했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그 이번 그 이란 핵협상 그 전에요. 그 이란 정부, 이란 또 정치권에서 그 군사시설에 대한 핵사찰은 절대로 안 된다. 굉장히 강력한 그 입장을 밝혀서요.
네.
이것이 상당한 그 문제가 됐습니다. 반면에 그 미국과 그 서방권들은 그 모든 시설에 대한 핵사찰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한 그 논란을 빚었던 대목인데요. 결국 오랜 협상 끝에 일종의 그 절충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란의 그 군사시설을 포함해 핵활동이 의심되는 모든 이란 시설에 대한 접근, 즉 핵사찰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다만 이제 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엔 그 산하기관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단 사찰 요구를 하는 거죠. 이 시설이 의심되니까 사찰을 해야겠다,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요. 이란이 그 14일 그러니까 2주 내 IAEA와 이에 대한 합의를 봐야 됩니다. 또 그런 다음에 사찰할 수도 있고요. 만일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주요 6개국 그리고 그 유럽연합과 함께 구성한 중재기구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중재기구를 통해 그 조율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그 중재기구의 그 8개 대표 중 5개 대표만 동의해도 사찰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중재위원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그 3일 내에 사찰을 허용하지 않으면 이란에 대한 제재가 바로 복원됩니다.
네. 이 협상 막판에 이란이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를 당장 해제하라고 요구해서 진통을 겪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예, 사실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그 막판의 돌출 변수로 그 나타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언론을 통해서 현지에서 협상을 벌인 외교관들이 밝힌 내용으로는 일반 무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이 지나서 그 금수 조치를 해제하고요.
네.
탄도 미사일은 좀 더 그 말하자면 그 대량 살상 무기 아닙니까?
네네.
이거에 대해서는 8년 이후에 금수 조치를 해제하는 것으로
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그 이 합의와 관련해서 그 상당히 장문의 그 합의문인데 양측이 공식적인 합의문을 다 공개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그 짧은 말하자면 언론 발표문 형식의 그런 그 보도 자료만 냈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그 여러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심 쟁점으로 그 협상 기간 내내 그 남아 있었던 사안들이 바로 합의문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 미국 측과 이란 측 양측에서 다른 입장으로 서로 그 자국 내에서 발표를 한 것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제재를 언제 해제하느냐 시점 문제인데요. 미국은 검증을 거친 뒤에 이란이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된 다음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란 쪽은 이란 언론을 통해서 그 보도자료를 낸 것에 보면은 이란이 핵 관련 이행 작업을 착수하면은 그것과 동시에 모든 제재를 무효화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작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제재를 종료하는 것이냐 유예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미국 측은 이 제재 유예다. 그러니까 위반일 경우에는 기존의 제재가 다시 다 복구되는 것이다 이렇게 네. 하고 있지만 이란은 이 발표를 통해서 기존의 제재는 종료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내내 불씨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게 앞으로 발효될 때까지 앞으로도 쉽지 않은 과정들이 남아 있는데 이 절차가 이제 어떤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네, 크게 봐서 그 두 가지 그 차원의 그 절차 이행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국제적인 다자적인 차원의 그 절차가 있고요. 또 국내적인 절차가 있는데요. 그 국제적인 절차부터 설명을 드리면 그 유엔 안보리 차원의 그 절차가 있습니다. 일단 그 합의가 됐으니까요. 이달 안으로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결의를 채택해서 합의안을 보증하게 됩니다.
네.
이것이 그 6개 서방권과 그 이란이 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유엔 안보리가 다시 확인한다, 보증한다 이런 것이 되고요. 이로부터 90일 이후에 아마 이것이 발효될 예정이고요. 또 별도로 그 유엔 안보리가 그동안 그 이란에 대해서 그 핵 포기를 시키기 위해서 강한 여러 그 제재 이런 조치가 있는데요. 이것도 그 새로운 그 내용으로 이번에 합의된 내용으로 교체될 내용입니다. 이미 지금 뉴스를 보면은 그 새로운 미국이 제출한 초안으로 지금 그 초안이 회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별도로 또 이제 국내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이번에 뭐 여러 나라가 이것에 대해서 그 협상에 참여하고 그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각국은 이것을 그 의회에 갖고 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행정부가 그 협상을 해서 이런 결과를 했으니까 의회가 승인해달라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요. 미국 의회는 또 의회 나름대로 그 설명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또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도 그 이번에 합의한 내용을 이란 의회에 갖고 가서 그 설명을 받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네. 자, 이 합의가 되고 나서 이제 미국 의회가 바로 이제 반응이 나왔는데요. 그렇게 뭐 쉬운 반응은 아닌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그 미국 의회는 아시다시피 야당인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수당인데요. 그런데 이 의회의 공화당은 이번에 그 역사적인 합의라고 그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데 대해서 오히려 역사적인 실수다라고
네.
이렇게 비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원 하원에서 각각 이 합의안을 거부할 것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미국의 내년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그 경선에 출마한 공화당 소속 인사가 15명입니다.
네.
이 15명 중에 이번 이란과의 핵 합의에 대해서 지지 찬성하는 후보는 한 명도 없습니다.
네.
15명 전원이 반대 입장을 그 얘기하고 있고요.
네.
이 합의가 역사적인 실수라고 주장을 하면서 반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합의안이 승인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정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또 이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또 적극적으로 이제 라비 활동을 펼치겠다고 아주 이제 공언을 했고요. 또 네타냐후 총리는 국내에서 아마 외교를 잘 못했다고 대단히 아마 좀 비난을 받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아마 적극적으로 또 반대 운동을 벌일 것 같고요.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핵 합의가 자신이 이룬 그 큰 외교적 업적 가운데 하나로 꼽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그 그 핵합의는 벌써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래 계속 추진해오던 것인데요. 마침내 그 이란에서 정권이 바뀌고 또 여러 그 수많은 노력이 이루어진 끝에 그 한 것인데요. 그 많은 관측통들은 그 지난번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와 그 역사적인 그 국교를 다시 맺겠다 그렇게 선언한 쿠바와의 관계 개선 그리고 이란과의 이번 핵협상 을 아마 그 오바마 대통령의 그 재임 기간 중 가장 큰 외교 안보 업적이 아닐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협상에는 이란과 미국을 포함해서 유엔 안보리 5개국 그리고 독일 유럽연합이 참가했는데 대체적으로 이번 협상이 어떤 반응인가요? 다른 나라들?
예, 당연하죠. 이 협상의 당사국으로 참여했고 협상에 말하자면 전부 다 주도적으로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번 협상을 상당히 반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제사회에서 말하자면 그 화약고 그 갈등의 불씨 하나를 제거했다는 그런 저 입장이죠.
네.
아, 특히나 그 중국 외교부가 그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현안일지라도 대화와 외교를 통하고 또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을 못할 그런 문제는 없다는 것을 이번 이란 핵협상이 보여줬다. 네.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도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 지난번에 그 이란 그 핵협상이 타결된 직후에 그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냈는데요. 그 북한이 그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 성명에 따라 비핵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서방 측과 이란의 핵 합의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란 핵협상이 13년 만에 타결이 되면서 북한 핵 문제는 어떻게 되나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북한 핵 문제 현 주소를 좀 정리를 좀 해보죠. 이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이 중단된 지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중단된 게 2008년 12월에 회담을 끝으로 중단된 것이니까 지금 거의 7년 가까이 완전히 교착 상태,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네.
그 6자회담은 잘 아시는 대로 2003년에, 2002년에 왜 북한이 그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네.
1994년에 미국과 북한 간에 맺어진 그 기본 합의문, 그렇죠? 이것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른바 그 북핵 2차 위기가 시작됐는데요.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 6자회담이 그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6자회담에 그 참석하는 나라도 유엔 안보리 그 상임이사국이 세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네.
이란 핵협상에는 안보리 다섯 개국이 참여하고 있지만
네.
프랑스와 영국을 빼면은 나머지 세 나라는 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남북한이 당사국으로서 참여하고 있고 일본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여섯 개 나라인데요. 2008년 12월에 그 중단된 것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기본적으로 그 핵 폐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검증하느냐 이 절차를 놓고 북한 측과의 이견 차이로 사실 그때부터 전혀 그 접점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현재 상황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러 각국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장차가 적지 않기 때문에
네.
그동안 뭐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네. 심지어는 뭐 이제 6자회담이 이제 무용지물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자, 이 회담 재개에 대해서 미국, 한국, 일본은 어떤 입장들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그 미국, 한국, 일본은 그 두 가지 그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 북한이 그 비핵화를 위해서 그 육자회담을 비롯한 그 대화의 문에 나와라.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이 그동안 뭐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해도 그 계속 그 장거리 미사일 또 최근에는 무슨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 그리고 미사일 탄두의 그 소형화 이런 것을 계속 그 추진해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조치를 취하고 도발을 자제할 책임은 북한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북한의 이 같은 추가 도발 억제와 비핵화 진전을 위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한층 그 강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자, 북한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예, 북한은 사실 처음부터 자신들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미북 간의 사실 관계가 전혀 진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대해서 북한은 작년부터 일종의 여러 가지 그 대화라든지 또는 이런 그 협상 방안들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은 그것에 대해서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먼저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사실 북한의 입장은 훨씬 더 경화, 경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예 그 비핵화라는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 육자회담은 관심 없다.
네.
이런 입장이고요. 실제로도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지 오래됐고요. 세 차례 그 핵실험을 통해서 사실 지금 미국의 전문가들의 분석으로는 적어도 10개에서 많게는 20개까지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헌법에도 명시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사실 6자회담이 그 북한의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그 목적의 정치적인 회담이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그 상황이 달라진 그런 국면입니다.
네. 어쨌든 중국은 지금 6자회담의 의장국입니다. 중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지금 중국은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미국과 북한 사이의 그 중간 정도의 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중국은 그 북한의 비핵화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육자회담 의장국을 하면서 그 같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요. 동시에 그 육자회담 재개는 또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한국이나 미국, 저 일본처럼 그 압박을 북한에 대해서 그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를 하자거나 또는 육자회담으로 유도하자 이런 것에는 또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자회담 자체를 그 전제 조건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돼야 한다 이런 것이 그 중국의 입장입니다.
네. 자, 이란 핵협상 타결이 과연 북한의 그 핵 문제와는 어떻게 좀 영향을 줄 수 있나 이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 사실 그거는 일치된 견해는 없고요. 전문가들마다 사실 좀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핵 문제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차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란에 관해서는 사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것을 중단시키는 것이 협상의 큰
네.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기정사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그 상당히 큰 차이점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란의 경우는 사실 상당 정도 이란 자체가 국제사회와의 교류가 많고 또 경제활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최 기자가 얘기했지만 원유 수출이 봉쇄됐고요. 또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이런 해외 투자가 중단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이란의 경제가 그 제재로 인해서 적어도 20% 정도 말하자면 크게 말하자면 손실을 입었다라는 그런 평가들을 하고 있지만 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돼 있는 나라고요. 그래서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을 하는 똑같은 입장에서도 크게 다른 점이고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상당수 전문가들은 북한은 이란과 관계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제 국제사회, 유엔 등 국제사회의 그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을 하는 유일한 나라는 북한만 하나 남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이제는 좀 더 압박을 많이 느낄 것이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 당국자들도 사실은 이란 핵 협상 타결과 북한 핵 문제는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 포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비핵화의 의지를 보이고 태도를 바꿀 때 뭔가 얘기가 진전될 수 있고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상황은 변하는 게 없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마크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가 북한과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는데 이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예, 최근에 그 마크 리포트 그 주한 미국 대사가요. 그 서울에서 그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인데요. 리포트 대사는 그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이란 핵무기 타결 얘기도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 쿠바와 미국 간의 그 관계 개선 한 얘기도 하면서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북한이 그 대화의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대화든 육자회담이든 북한이 비핵화 있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미국도 북한과 신뢰할 수 있는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에 대한 회유가 아닌 원칙에 기반한 외교를 펼칠 의지가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국무부도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입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국무부는 그동안 줄곧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에 관련해서 진정성을 보여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 진정성이라는 것은 북한이 가령 핵실험을 유예한다든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유예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요. 또 그 축출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관들을 다시 영변 핵시설에 그 불러들여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상의 전제조건 대화를 위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그러면 과연 이 북핵 문제가 뭐 육자회담을 통하든 다른 방법을 통하든 어쨌든 그 해결은 돼야 될 텐데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좀 전망을 좀 해주시죠.
네, 많은 전문가들은 그 북한 핵 문제 열쇠를 그 평양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쥐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과 그 국제사회 입장은 뭐 분명하고요.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냐 하는 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 전략적 결정을 내려서 계속 그 핵 문제로 그 지금 같은 그 정책을 가든가 고립과 그 제재에 당하든가 아니면은 이란처럼 다시 그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든가 하는 건데요. 한 가지 덧붙일 것은 그 이번 이란 핵 협상에 보여준 미국에서 상당한 그 유연성과 그 절충을 보이는 어떤 그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번에 그 협상을 자세히 보면요. 그 이란이 워낙 강경하게 나오고 또 그런 요청을 했기 때문에 미국도 물러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홍축 우라늄을 다 100%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한 98% 나머지 2%는 남겨놓고 또 원심 분리기도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3분의 2만 줄이놓고 뭐 3분의 1은 남겨놓고 또 연구용 핵개발 원자력 평화적인 핵개발은 용인하고 이런 그 상황에 맞는 그 상당한 그 전략적인 신축성을 보였기 때문에 그 평양 당국이 같은 그 이란 핵합의의 그 숨은 뜻을 잘 알고 나름대로의 새로운 어떤 그 전략적 결정을 내려서 한다면은 또 육자회담 또는 미국과 그 북한 간의 그 협상이 열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북핵 육자회담의 현황 전망 등을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남북관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 그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이 입장을 밝힌 날은 바로 그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된 바로 직후였는데요.
네.
그래서 이란 핵 협상에 대해서 짧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 타결로 북한에도 압박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면서 핵무기 개발이 개발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나라는 사실상 북한만 남은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고요.
네.
아, 그러나 홍 장관이 이 외신 기자 클럽에서 그 한 얘기인데요. 여기서 한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하나는 그 이 북한의 비핵화와 비핵화가 이 남북 대화나 또 남북한 교류 협력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앞서서도 한국 정부는 계속 강조를 해 왔지만 이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해서 이 북한이 무조건 사과해야 풀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논의하자라는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홍 장관의 발언 중에 이 북한의 고위급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앞서서 그 북한 한국 언론이 그 좀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 북한 인민군의 한 장성이 한국으로 망명했다. 이렇게 그 보도를 해서 좀 파문이 일었는데요. 이런 그 보도가 그 한국 언론을 나오자 북한 당국이 그 즉각 반발하면서 사실이 아니다 이런 그 비난을 하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날 그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그 이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그 앞서 그 통일부 대변인이 밝힌 내용인데요. 그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 재확인을 했습니다.
네. 또 하나 뉴스가 이제 16일 개성공단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 공동위원회가 열렸는데 1년여 만에 마주 앉은 건데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무엇을 논의하려고 했고 그 결렬이 왜 된 건가요?
예, 개성공단 공동위원회니까 개성공단에 말하자면 노동자들 임금 문제 그리고 통행통신 통관 이른바 삼통 문제 이렇게 네.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해서 남북 간의 현안들이 아직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자는 게 목적이었고요. 사실 그 남북한이 올 들어서는 한 번도 당국 간 회담이 없었고요.
네.
이 또 공동위원회만 해도 13개월 만에 처음 열린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특히 당국 간의 회담에서 이 북한으로부터 이 남한과의 그 대화라든지 또 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성공단 운영뿐만 아니라 좀 들을 기회로 여기고 상당히 무게를 뒀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회담에서는 개성공단의 실무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신축성 있게 그 입장을 가지고 제안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이 북한은 큰 틀에서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면서 실무적인 문제에는 오히려 관심을 갖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이 16일 날 그 남북 간의 공동위원회 회담이 무려 1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의 끝에는 아무런 그 말하자면 성과 없이 결렬됐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이란 핵협상 타결 그리고 이 타결이 북한 핵 문제에 미칠 영향 또 경색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남북관계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이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저는 2010년 9월에 탈북해 가지고 10월에 한국에 입국한 최성국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한 달 만에 그 입국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한국 생활 5년 차인 컴퓨터 디자이너 최성국 씨.
그만큼 제가 아주 스마트하다는 소리죠.
올해 나이는 35. 4.16 만화 영화 촬영소에서 일했던 평양의 인재였습니다.
그땐 그랬죠. 아주 한국스러웠죠. 그때 머리는 아주 그 스친 머리 깎고 섞은 머리.
일본과 중국산 중고 컴퓨터를 조립해 팔다가 한국 영화 드라마 동영상을 복사해 파는 공급책으로 돈을 벌었고
서로 지켜주고 나는 재미를 보장해주고 돈 보장해주고 이 사람은 나를 커버 서주고 이러는 거죠.
미처 손을 쓰지 못했던 보위부 지도원에게 발각돼 함경남도 리원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뭐든 너무 잘 나가면 안 돼요. 보위 지도원이 너무 잘 나가니까 은밀히 들어와가지고 전화 도청을 걸었어요.
자신 때문에 감옥에 갇힌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추방지에서도 살아남아야 했던 최성국 씨.
평양에서 지방으로 추방된다 하면 죽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진짜. 자기는 이제 다 살았다고 자살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평양에서 사용했던 디지털 카메라를 들여가 리원군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딱 보면 오대를 만지면 예뻐지겠다는 걸 알아요, 보면. 사진 딱 찍고 포토샵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포샵해가지고 착 인쇄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갑자기.
남다른 장사 수완으로 편의관리소에 디지털 사진관을 냈지만 최성국 씨를 고운 눈으로 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좀 웃으면서 다시 하려고 하니까 웃으면서 대인관계 하려고 하니까 자기한테 굴복한 거로 생각하더라고, 그다음부터는. 그리고 더 다 또 틀려지는 거예요. 야, 이게 아니더라고.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한국에서 내 인생의 디자이너로 살고 있다는 최성국 씨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내 가족을 끌어내갔냐. 지금 구류되어 있는 가족을 다 구원해내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하다가 제가 결심을 합니다. 제가 그게 제 인생의 첫 연애예요. 제가 첫 연애를 아주 계획적으로 시작했어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해서 연애를 한 것이 아니라 감시를 받고 압박을 받았던 상황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의 딸을 계획된 연애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이게 토대가 나쁘고 토세가 나쁘고 신분이 나쁘니까 여기서는 북한은 신분사의 계급사이다 보니까 신분이 나빠갖고 이름을 써겠더라고요. 그래서 신분을 바꾸는 게 뭡니까? 권력자와 권력자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권력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 집안 내력을 보니까 딸이 있는 집이 둘이 있더라고요.
당시 리원군에서 두 번째로 힘 있는 사람에게 딸이 하나 있었고 최성국 씨는 자연스럽게 그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참 미안한데 그 사람한테. 근데 나는 나도 살고 가족도 살려야 해가지고 내가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집 딸한테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랑을 고백하면 내가 끌려다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먼저 나한테 사랑을 고백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작전인 거죠. 그래가지고 걔가 날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터득한 게 뭐냐면요.
무용담 같은 최성국 씨의 연애사가 시작됐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니까 끌려들더라고요. 내가 얘를 보고프고 내가 얘를 사랑하고 하면 계속 얘한테 계속 나를 높이라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코가 높아지더라고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 배려를 해주면서 관심 없는 듯하고 뭐 그러니까 부끄럽네. 끌려오더라고요.
마음을 주었다가 거두기를 반복하는 밀고 당기는 수법을 들이밀었고.
아, 밀당. 어, 맞아. 그거는 진리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이 여자가 사랑을 고백한 거예요. 이건 북한에서 상상도 안 돼. 여자가 사랑을 고백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북한에서는. 진짜 조선시대 같은 북한에서, 이게 그것도 시골에서.
그녀가 다가오는 듯할 때 더 모른 척하며 외면을 했습니다.
너무 고마워. 내가 죽어도 잊지 않을게. 내 진심이었어요. 잊지 않을게. 근데 내 모습 좀 봐. 가족이 다 감옥에 들어가 있고 내 신분은 이런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네가 나와 결혼하면 너네 아버지 생각해봐라. 내가 너의 사랑에 꼭 보답할게. 6개월만 시간 달라. 그러면 내가 이걸 다 깨끗이 처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정말 뜨겁게 사랑해보자. 내가 너한테 정말 잘해줄게. 지금은 안 돼. 그러니까 딱 붙잡더니 같이 하면 될 거 아니냐고. 그게 뭐 힘드냐고. 같이 하면 더 빠를 거 아니냐고. 같이 하자고. 아버지한테 말 안 하고 우리끼리 같이 하자고. 그럼 먼저 하자고. 막 이러는 거예요.
드디어 그 여성의 마음을 빼앗아버린 최성국 씨. 청양에서 온 추방자에서 힘 있는 사람의 사위가 됐습니다.
그 여자가 가자고 혼인신고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혼인신고 딱 하니까 그 모든 소문이 싹 가라앉더라고요.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결혼까지 하니까, 혼인신고까지 하니까. 그리고 그 인민위원회 위원장까지, 연애 아빠한테 뭐라 뭐라 하던 위원장까지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혼인신고 했으니까.
이혼을 국가적 범죄로 인식했던 분위기 덕에 최성국 씨는 그렇게 리원에서 뭔가 든든한 뒷배가 있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북한에서 이혼하는 건 범죄예요, 범죄. 왜 범죄를 지금 부추기냐? 이거 말이나 되냐? 막 이러면서 거기서 버텨내고 그 와중에 저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었죠. 대신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죠. 그래서 집도 그 이혼군에서 제일 좋은 집을 샀어요. 그리고 배도 사고 고기잡이도 한쪽으로 시키고 고기잡이 사업도 하고 컴퓨터 판매, 사진 그뿐이 아니에요. 한쪽으로는 석탄 매굴 찾아 돌아다녔어요. 중국 투자가들 잡아가지고
평양도 떠들썩하게 했던 최성국 씨의 소환은 리원에서 더 대담해졌고 그렇게 마련한 돈은 가족을 살리는 데 쓰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를 가서 딱 고이니까 그 자리에서 속방. 그 자리에서 속방돼갖고 들고 나왔죠. 딱 나오니까 집중감시 대상이더라고요. 야, 집중감시는...
가족은 석방됐지만 감시는 그대로였습니다. 하루 24시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감시의 눈길. 누구를 믿어야 하고 믿지 말아야 하는지 구분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사방에 민감한 귀와 눈이 있었습니다.
집중감시는 받아본 사람은요 너무 힘들어요. 나한테 어느 날 외로운 나한테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찾아와요. 얘한테 우지했는데 얘가 내 감시하는 애예요. 근데 이 친구를 감시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정확히 감시하는지 살피는 거죠. 그리고 또 얘를 감시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2중, 3중, 4중 막 이렇게 감시를 하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요. 근데 나는 좀 촉이 빨라가지고 바로 알아버려가지고 거꾸로 이용을 하죠.
감시하는 귀에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이용을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일이 있는데 하루 일 안 나가요. 친구한테 야 누구야 나 배고파서 일 못 나가겠어. 그러면 얘는 가서 보고요. 얘가 배고파서 일 못 나간다고. 근데 사실 나는 배고파서 일 못 나간 게 아니고 내 일을 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막 여기용도 하고 하는데 우리 엄마랑 가족은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탈북을 시켰죠. 먼저 여기서 못 산다 하고 탈북시켰죠. 그래서 가족이 먼저 다 탈북하고
가족들이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최성국 씨는 더 요란하게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았습니다.
탈북시킬 때에는 집중감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와가지고 또다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요란하게 또 했어요. 그러니까 단속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우둔한 짓 하는 거지. 그럼 단속하는 사람들한테 막 담배 주고 담배랑 뇌물 고이고 보내고 막 이러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하도 이상하니까 감시조가 다 나한테로 쏠린 거예요. 이때 엄마랑 가족이 탈북시킨 거예요. 그렇게 어휘를 떠들었어요. 내가 막 강짜 막 크게 막 소란을 피운 거죠.
하지만 가족들의 탈출 소식은 보위부의 감시망에 걸려들었습니다. 또 한 번 기지를 발휘했어야 했던 최성국 씨. 이번에는 오히려 당황스럽다는 듯 보위부를 찾아가 거짓의 가족 행적을 알렸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전화 왔는데 어머니한테서 전화 왔는데 지금 함흥에 있다. 돈 바꾸러 나갔다. 돈 바꾼다는 게 달러를 내화 돈으로 바꾸는 거. 돈 바꾸러 함흥에 갔다. 내가 지금 엄마한테 전화 받았다. 함흥에 같이 가자 해갖고 해산으로 갈 추격조를 데리고 또 함흥으로 갔어요. 유인한 거죠. 이러다가 초보를 받아가지고, 초보라는 게 그래요. 초보를 주자고 해도 내 소문이 너무 그 이용금 바닥에 너무 퍼져가지고 마음대로 처리도 못하고, 그래서 나는 그냥 진짜 정치범 수용소나 관리소나 이런 데 보내고 싶은 거, 죄가 없으니까 자기네끼리 막 강제로 했다는 게 노동단련대 6개월. 그래서 내가 단련대 갔다가 나와서 좀 이따 탈북한 거죠.
가족들은 이미 중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들의 안부를 걱정했던 어머니는 한국 정착과 동시에 최성국 씨의 탈북을 준비했고, 국경까지 무사히 가는 일이 더 요원했던 최성국 씨는 또 한 번의 거짓 정보를 흘려 보위부의 집중 감시에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해상까지 가는 건 합법적이죠. 어떻게 갔냐면요, 집중 감시 대상이고 탈북하자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스토리를 꾸몄어요. 영화를 제작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어느 날 노란 옷을 입은 사람이 수입산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어머니가 보내서 왔다고 하면서 나한테 어떻게 하더라 뭐 어떻게라 이런 소문을 살짝 돌렸어요. 그러니까 보위부에서 딱 촉각을 건드세우고 딱 집중감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위부가 이제는 너무 나한테 감시가 들어오는 것 같다 할 때 보위부장을 찾아갔죠.
최성국 씨가 흘려 만든 소문과 직접 설명하는 정보가 다를 리가 없었습니다.
내가 신분도 이렇고 진짜 죄도 많은 가족인데 조국을 위해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나의 죄를 벗고 싶다. 내가 간첩을 잡겠으니까 나한테 임무를 달라. 스파이가 되는 거죠, 완전히.
본인이 직접 보위부를 찾아가 가족의 탈북 계획을 알려온 것은 상당한 사건. 최성국 씨는 보위부가 인정하는 스파이가 됐고, 최성국 씨를 감시하는 또 다른 감시조가 그 뒤를 따라붙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해상까지 갈 수도 없어요. 못 가요. 근데 나름 임무 받고 가니까 간다 하는 거지. 그리고 그 날 또 미행하는 사람이 또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미행을 달고 다니다가 어느 한순간에 떼버리는 거지. 순간에.
용이 주도하게 감시자를 떼어버린 최성국 씨.
저는 탈북을 하려고 리엄군에서 떠난 순간부터 아주 계획적이었기 때문에 남들처럼 위험하고 죽을 뻔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계획된 연애, 계획된 탈북. 해산에서 압록강을 건너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불과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9월에 떠나가지고 2010년 10월 1일, 그러니까 다음 달 10월 1일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평양이 고향인 탈북자 최성국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와 라디오 무대, 역사 속 오늘,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 차례로 방송됩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